네, 로마서 마지막 장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어렵죠? 막 발음이 꼬이죠? 네,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라서 좀 읽기가 쉽지 않았겠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이름, 여러 이름들이 바울의 말을 통하여서 언급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 로마서가 너무 찬란한 복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왔고, 지난 13주간, 오늘까지 14주로 이 복음서, 복음에 대해서 잘 표현한 로마서를 우리가 여기까지 읽어왔는데, 우리를 바꾸시고 세상을 바꾸시는 그 복음, 그 복된 소식, 태초에는 감추어졌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하게 드러난 이 복된 소식을 잘 정리해서 보낸 이 편지의 마지막이 수많은 이름들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자꾸 로마서, 로마서 하니까 자꾸 책처럼 느껴지잖아요. 로마서가 책인 것처럼, 우리가 책을, 이것도 책처럼 이렇게 조판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책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바울이 이 편지를 작성하는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직접 펜을 든건 아니고, 바울이 편지를 구술했습니다. 이제 말로 한 거예요. 바울이 말을 하면은 이제 그 옆에서 그 말을 기록해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22절에 나오죠.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 이제 더디오라는 사람이 바울 옆에 앉아가지고 바울이 말을 하는 것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어떤 느낌으로 느껴지세요? 바울이, 우리는 되게 대단한 사람으로 느껴지잖아요. 바울이 어떤 이방인의 사도, 어떤 복음에 어떤 거침이 없이 전달했던 그런 대단한, 이제 우리는 존경하는 것이 마땅한 이제 그런 바울인데, 이 바울이 그때도 아마 좀 유명해지고 좀 명성이 높아졌으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일을 돕는 사람이 많아진 걸까요? 더디오란 사람은 그런 역할로 일을 했던 것일까요? 대기업 총수를 이제 비서가 옆에서 이렇게 모시는 그런 느낌이신가요? 신약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면, 좀 세밀하게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고난들을 직접 당해야 했고,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신, 떠나가기를 허락지 않으신 육체의 가시,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요. 눈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간질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육체의 가시로 많은 고생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떠한 면에서 굉장히 연약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어떠한 이유로 이런 편지를 쓰는 것과 같은 행위를 포함해서 많은 사역들을 다 혼자 감당하기는 어려웠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뭐 돈이 많았던 부자도 아니고요. 그리고 뭐 인맥이 막 화려했던, 처음부터 화려했던 뭐 그런 사람도 아니었고요. 이 더디오라는 사람, 어떤 클루도 나오지 않아요.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더디오라는 사람이 바울의 사역에 같이 동역하게 되는데,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영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다가, 25절, 26절, 영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어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일에 이 더디오라는 사람이, 이름 하나밖에 없는, 남아있지 않는 이 더디오라는 사람이 동참하게 되었다. 바울 쪽에서 보면은 자신이 다 해내지 못하는 그 연약함, 그 연약함을 더디오가 도와주는 것처럼 또 보여지겠지만, 더디오 쪽에서 보면은 이것은 복음으로의, 복음적인 삶으로의 초대를 받은 것이죠. 바울은 또 직접 이 편지를 직접 로마로 도착해서 전해주지 못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읽으셨다시피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여정이 있었죠. 그런 자기가 다 하면 다 좋았겠지만, 나는 너무너무 로마로 가서 너희들을 너무너무 보고 싶다. 처음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지만, 내가 지금은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러면 이 편지는 누가 전해줘야 될까요? 이 편지는 누가 전해줘야 될까요? 오늘 1절, 2절에 나오는 이제 베베, 발음도 어렵네요. 베베 자매 베베라는 여성이죠. 그를 너희가 만나면 따뜻하게 맞아주라라고 하는 표현으로 보아 이 베베라는 사람이 이 자매가 이 편지를 인편으로 직접 배송했던 자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베베 또한 이 사역에 바울 개인의 사역인가요? 개인 비즈니스인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거룩한 사역 가운데 이 베베도 초대받고 동참하게 된 것이죠. 항상 보면 바울의 어떤 삶에는 그리고 로마서의 어떤 이 찬란한 복음과 더불어서 다른 서신서에서는 너희가 나를 좀 본받으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면서까지 어떤 자신이 이해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머리로만 이해한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은 나를 이렇게도 내가 처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를 이렇게도 변화시킨다고 기꺼이 어떤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기를 아끼지 않았던 그 바울의 삶에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함께 걸어갔고 그 대표적인 증거 본문이 어떤 서신서들보다도 가장 이름이 많이 나오는 이 로마서 16장입니다. 나와 함께 이 복음에 동참하고 있는 이들을 너희가 문안하라. 이 선한 일에 많은 이들이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이름들을, 이러한 그룹들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냐면 16절.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고 있다. 여러분, 진짜 선한 일에는요, 사람이 모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진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자리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세상이 우리가 뉴스를 틀어보고 우리가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들을 때 세상이 점점 흔들리는 것 같고 점점 악해지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인다 하더라도 진짜 선한 일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본향을 사모하는 이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개인적으로만 적용되는 깨달음이 아니고, 복음은 한 개인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지만, 그한 개인을 넘어서 그한 개인에만 머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비로소 회복된 서로의 선함이 공동체적으로 연결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는 매개체가 바로 복음이다. 아담을 보시고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해 놓으시고는 아담을 보시고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여러분, 모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선하신, 모든 것이 틀림이 없으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다 창조를 해놓고 아담에게 대하여 아담을 보시고는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시면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두 사람 이상이 필요한 일입니다. 복음은 필연적으로 두 인격체 간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하여 분리된 이두 인격체를 In Christ,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일이고, 이제 복음은 내 안에 벌어지는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이 같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서로 인격체와 인격체가 선함 가운데 연결되는 것이고, 나아가 두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구체화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공동체적으로 지향하게 되어 있는데, 바울은 이를 가리켜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19절, 유명한 구절이죠. 19절. 뭐 노래로도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나요. 어릴 때. 19절.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너희가 미련하기를 원한다. 그거를 묵상하다가 참 그래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선한 일이 뭘까요? 19절 앞부분 보실래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너희의 순종함이 곧 선한 일이라고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는데, 로마서 5장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참된 순종은 많은 이들을 살리게 하셨고, 그 증거가 지금 로마, 바울의 귀에까지 들린 어떤 로마 교인들의 순종이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대한 증거요, 그리고 그리스도 하신 일이 참되게 펼쳐지는 열매가 바로 순종이더라. 그것이 착한 일이고 선한 일이고 너희가 선한 일에 계속해서 지혜롭기를 원하노라. 진짜 선한 일은, 진짜 선한 자는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의 시작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순종.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홀로 당하신 그 순종. 고난은 홀로 받으시고 그 혜택은 많은 이들이 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선한 일입니다. 고난은 홀로 받고 그 은혜는 수많은 이들에게 미치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은 크리스천 리더십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리고 부모의 마음이기도 할 거예요. 자녀가 아픈 것을 내가,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그리고 자녀가 힘든 것은 다 내가 당하지. 라고 이야기하는 진짜 선하고 사랑의 마음. 사랑이 구체화될 때 그런 일이 일어날 거고요. 반대로 성경이 말하는 악은, 성경이 고발하는 악한 일은 이 반대예요. 은혜는 혼자 다 가지고 나쁜 일에는 여러 사람을 동참시키는 것. 여러분이 영향을 받고 있는, 여러분이 서 있는 영향을 받고 있는 그 그룹은 선한 그룹입니까? 악한 그룹입니까? 또는 여러분이 영향을 주는 그룹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선한 일을 도모하는 데 계십니까? 아니면 악한 일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름들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어 바울뿐만 아니라 서로서로가 신뢰할 만한 그런 이름들이었다면, 바울은 이 이름들을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내가 이 친구도 소개시켜줘야지. 이 친구도 내가 너희한테 이야기해줘야지.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선한 일을 함께 동참하시면서 나의 심장에 새겨진 그런 사랑의 이름들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리고 이들은 모두 다 바울이, 마치 바울이 지금 더디오와 베베의 도움으로 로마서를 지금 쓰고 있잖아요. 자기 혼자 막 엄청난 논문을 써가지고 자기 혼자 그냥 이메일로 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쓰는 모든 과정과 전달되어지는 모든 과정에 여러 도움이 필요했던 것처럼, 때로는 바울이 그들을 돕기도 하는 때도 있었을 것처럼, 즉 서로를 향하여 많이 수고하고 돕고 돕는 그런 관계일 텐데, 6절,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해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12절, 주 안에서 수고한,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이런 본문들이,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되었다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에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을까요? 또한 우리의 공동체,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공동체에 무슨 말을 해주고 있는 걸까요? 자, 이 이름들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총 28명이 나와요. 16절 전까지 총 28명이 나오는데요. 깊이 좀 분석을 해보면 좀 재밌습니다. 물론 각 사람의 이름에 붙은 짤막한 설명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뭐 버시라는 사람은 많이 수고하고 바울이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뭐 이런 이제 정보들이 붙어 있기는 하죠. 그런데 이 이름들이 우리는 구분이 잘안 되지만 이 이름들에는 유대식 이름이 있고 헬라식 이름이 있고 로마식 이름이 섞여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 28명이 유대인도 섞여 있고 헬라인도 섞여 있고 로마 사람이 섞여 있나 보다. 아, 이름을 보면은 다 민족이 나오나 보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복잡해요. 3절에 보면요. 유명한 부부죠.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원래 로마에 살고 있다가 황제 명령으로 추방을 받아서 고린도까지 왔다가 바울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고린도까지 와서 바울을 만난 다음에 처음 비로소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나중에는 적극적으로 바울과 동역을 하게 되는 부부인데 이 사람들의 출신은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들의 출신은 유대인인데 그런데 고린도에서 헬라 지역에 살아요. 그런데 또그 사람들의 이름은 또 로마식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 부부만 봐도 이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글로벌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이름만 봐서는 출신이 딱 나오질 않아요. 심지어 유대인이라는 집단은 굉장히 그 민족적인 정체성이 뚜렷한 집단이긴 한데, 이름만 가지고는 그 민족과 출신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뭘알수 있죠? 이 리스트에 여러 다양한 민족과 이름만으로도 파악하기 어려운 여러 출신, 배경, 이런 것들을 상관하지 않고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다. 제가 그리고 조금 이따 더 나누겠지만, 남녀가 골고루 섞여 있는 이 이름들. 이런 다양성이 우리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는가? 요즘에 TV를 틀어보면, TV에 보면은 광고나 이런 데 보면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여러 인종의 광고 모델을 섞는 경우가 있죠. 딱 봐도 알죠. 아, 그러면은 이 회사는 멀티 에트닉한, 우리는 그런 회사입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잖아요. 암시하고. 바울도 그런 건가요? 의도적인 리스트인가요, 이게? 내가 아는 수많은 인물 중에 뭐 페이스북 보면 막 몇천 명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데 그중에 수많은 인물 중에 가장 로마 교회가 설득되어질 만한 여러 다양한 인종들을 딱 뽑아가지고 이렇게 너희들은 이들한테 인사해라 이렇게 하는 건가요? 복음은 충분히 다 인종적이고 충분히 다 민족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리스트를 썼을까요? 아니죠. 그럴 리가 없죠. 복음은 의도로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은 열매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민족에 대하여 복음이라는 것이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이렇게 반영될 때 이렇게 열매를 맺더라라고 하는 리스트입니다. 바울이 선별해서 누구누구누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든 이 복음이 떨어졌을 때이 인종과 어떤 출신과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양한 민족, 다양한 출신, 다양한 배경,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는 이 리스트, 이 리스트에 대해서 바울은 공통점을 하나 뭘로 찾고 있냐 하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많이 사랑하였고 그들이 많이 섬겨주었고 그들이 많이 수고하였다. 어떤 다른 기준이 아니라 사랑의 기준으로만 이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한 리스트에 넣을 수 있는 유일한 기준, 오직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그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삼고 내 삶의 주인으로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이렇게 최선을 다해 수고하고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는 이들이 아니더냐. 로마 교회여, 너희들은 혼자가 아니고 내가 이들을 너희에게 소개한다. 여러분, 기쁨의 교회가 다양한 세대가 함께 주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떠한 배경을 갖고 있든지 간에 누구나 이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주께 예배하는 데 있어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물론 가끔씩 여전히 어떤 죄악된 현실을 그대로 끌고 와서 예배 공동체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간혹 발견이 됩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 스스로도 불편하겠지만 성도 공동체로서도 참 피곤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의 말씀 앞에, 주 앞에 진실로 회개하게 될 때, 다시 성도 공동체는 동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진짜 건강한 성도 공동체는 악이 들어와도 희석되는 자정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비슷한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 흔히들 친해지기 쉽다고 말해요. 같은 민족끼리, 같은 성별끼리, 같은 나이끼리, 본성에 가까운 행동이죠. 서로가 이렇게 관계를 맺는데 극복해야 할 격차가 많이 줄어드니까요. 굉장히 효율적인 관계입니다. 교회에 새로운 가족이 오셔가지고 대화를 나누다가 거기 출신이세요? 거기 가보셨어요? 뭐 거기서 오셨어요? 뭐 이런 어떤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면은 진짜 가까워진 느낌이 듭니다. 오늘 처음 보는데 굉장히 가까워진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주 안에서 격차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를 가족이라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13절 보실래요?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해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루포의 어머니가 진짜 바울의 친어머니라는 뜻입니까? 아니죠. 그 어머니는 나의 진짜 어머니와도 같다. 이 본은 어디서 따랐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요한에게 부탁하시죠.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시죠. 그 어머니는 이제 너의 어머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다름이 있어요. 우리가 서로서로 다른 모습들이 있습니다. 심리적 거리가 있고 물리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다름이면 모르겠지만 누군가의 어려움과 필요가 우리가 서로 다름 속에서 보일 때가 있어요. 아, 이 사람이 진짜 힘들어하는구나. 이게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보여지는 현상이거든요. 만약 그 필요가 나에게 보이지 않고 내가 지금 버젓이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고 내가 버젓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내가 버젓이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지만 그 중심이 나를 향해 있다면 여러 가지 필요와 사랑의 필요와 어떤 수고에 해야 할 그런 영역들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필요한 것만 찾고 있다면 사실 그 사람은 상당히 불쌍한 사람입니다. 아직 복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 수많은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수고하였다, 그들이 사랑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이 맺게 되는 필연적인 열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수고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죠?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이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수고하고 계십니까? 이 말이 여러분에게 부담으로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땅한 복음에서 흘러나오는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수고는 이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개고생입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수고는 다 헛된 것입니까? 다양함은 다양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대사회 그리고 현대예술은 다양함 자체만을 이야기하는데 다양한 게 좋은 거야, 다양한 게 우리 현실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복음적인 다양함은 그 다양함이 각각의 개성과 아름다움을 서로 뽐낼 수 있도록 그 저변에서, 그 밑바닥에서 서로 글루, 서로 사랑과 섬김이 전제되어 있는 다양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홀로 있는 자들에게 너는 홀로 있지 않다라고 여러분 얘기해 주십시오. 뭘로요? 여러분의 사랑과 섬김으로 말입니다. 나는 완전하지 않아, 나는 실패자야 라고 말하고 있는 자들에게 너는 완전할 필요가 없고 그 자체로 특별하다라고 여러분 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독특함과 여러분의 연약함으로 말입니다. 이것은 먼저 우리 주님께서 나와 같이 깨어진 질그릇,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에게 사랑과 섬김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먼저 수고해 주셨고 먼저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이와 같이 은혜를 입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생명책. 저는 단순히 생명을 얻은 자의 명단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는 뜻은 이제 생명이 된 자들, 생명이 발산되는 것을 숨길 수 없는 자들의 명단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호흡 다하는 날, 그 날 장차가 아니라 지금 부르셨을 거예요. 지금 생명으로 부르셨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와 같이 고마워하는, 그리고 이와 같이 이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들의 명단에 저는 우리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믿습니다. 자, 이런 다양한 배경을 가졌지만 하나의 부르심, 사랑과 섬김으로 일치된 이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 이 16장의 특징인데, 자, 이 리스트에서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여성의 이름이 많이 등장한다라는 점입니다. 적지 않아요. 이름만 봐서는 성별을 구분하기 어려운 이름이 있는 건 사실인데 최소 8명에서 9명 정도의 여성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의미 있게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이들을 기억하라고 하고 이들을 문안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3절의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부부의 언급도 좀 특별하죠. 이 부부의 이름이 여러 군데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나오는데 항상 아내 이름이 먼저 나와요. 브리스가가 아내고 아굴라가 남편인데 아내 이름이 항상 먼저 나와요. 그리고 이 편지를 전달하는 전달자도 베베라는 여성이죠. 저도 여기까지 오는 동안 많은 여성분들의 수고와 헌신, 사랑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일단 어머니가 계시고요. 그리고 저도 교육부서에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수많은 교사분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은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라고 온몸으로 알게 해주셨던 많은 분들이 계셨었습니다. 제가 4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정확하게 몰라요. 부모님이 이제 그것도 우리는 우연이라고 얘기했지만 어떻게 교회 100걸음도 안 되는 곳에 이제 집을 얻게 되셨고 거기에 한 번도 교회를 나가보지 않았던 저희 가족이 어쨌든 교회가 앞에 있으니까 나가면 괜찮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셨나 봐요. 4살 때 제가 교회에서 오줌을 쌌대요. 아, 지금을 상상하지 마시고 4살 때 오줌을 쌌대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는 믿음이 없을 때거든요. 그냥 애 이렇게 교회 보내놓으면은 뭐 좀 그래도 좋은 거 배우겠지 하면서 보내셨나 봐요. 근데 교회 앞에 바로 앞에 살고 있으니까 이제 어떤 선생님이 제 손을 이제 잡고 이제 집으로 데리고 오셨나 봐요. 엄마가 이제 애가 오줌을 쌌다고 하니까 이제 매우 부끄럽고 매우 창피하고 매우 미안해 하셨다라고 합니다. 많이 쌌나 봐요. 아니면은 뭐 기물을 파손했다든지. 네. 뭐 좀 이렇게 미안한 상황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분이 저희 어머니한테 굉장히 간곡하게 아이한테 절대 뭐라고 하지 말라고, 정말 괜찮으니까 아이한테 절대 뭐라고 하지 마시라고. 절대 뭐라고 할 것처럼 보이셨나 봐요. 절대 뭐라 하지 말라고. 진짜 괜찮다고. 이게 여러분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냥 예의상 할 수 있는 말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그때 어떤 그 마음에 뭔가 균열이 생겼던 것 같아요. 뭔가 마음이 열렸던 것 같아요. 고맙고 사랑을 느꼈다는데 저는 아무리 그 얘기를 들어도 제가 잘 이해는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눈으로 보여지는, 행동으로 보여지는 그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절대 뭐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랑을 알게 해준 선생님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저희 아내는 같은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는데 좀 규모가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수많은 선생님들을 이렇게 서로 만났는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뵀던 선생님들을 쭉 한번 생각해보고 제일 좋았던 선생님이 누구냐 했는데 수백 명의 선생님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 명 딱 그 권사님 어떤 한 권사님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도 그렇고 그분에게서 우리가 사랑을 배웠다. 그리고 저는 결정적으로 기도를 항상 교회 구석에서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항상 눈물로 기도하시던 권사님들을 통해 기도를 배웠습니다. 이것만 봐도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아주 뭐 여성만이겠어요. 교회에 있어서 여성을 열정적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저는 어릴 때부터 경험적으로 보고 배웠습니다. 조금 다른 측면으로 제가 여성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젠더 이슈. 요즘 뜨겁죠? 현대 사회뿐만 아니라 어떤 현대 교회에서도 뜨거운 이슈인데요. 제가 이 이슈를 어디까지 제가 잘 설명해낼 수 있을지 조금 잘 모르겠지만 어떤 개념이라든지 어떤 사상적인 부분도 있고 실제 어떤 사회 속에서 개별 단위의 실존적인 일들 모두를 제가 몇 마디 말로 제가 아우를 수는 없지만 분명히 어떤 젠더 이슈 속에서 명백한 차별 속에 약자로서 부당하고 생명을 위협하기까지 피해를 받은 여성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떤 세상 전체가 권력화된 남성의 어떤 뿌리 깊은 죄성도 발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젠더 이슈를 사회에서 어떻게 다루느냐, 사회에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느냐라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젠더 이슈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닌데요. 사회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는 사회적인 이슈들의 대부분은 어떠한 문제들로부터 출발을 하는데 인류 사회 속에서 어떤 발견되는 어떤 문제를 분석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인류가 해결해 나가야 될지 함께 고민하고 그렇게 행동하죠. 그게 일반적인 방법이죠. 그리고 그러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힘, 문제 해결 능력, 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인류 발전사 속에 펼쳐진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참 놀랍다, 참 인류라는 것이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파고들어서 해결하는 과정에서 보여지는 인류의 능력이라든지 집중력이라든지 그 해결책에 감탄을 할 때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 의문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방향, 어떠한 목적을 위해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가? 인간의 발전이라는 것은 온고지신이죠. 그러니까 옛것을 익힘으로써 새것을 알 수 있다. 축적되어진, 누적되어진 어떤 인류사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발전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계시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어떤 누적된 발전이 아니고요.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것, 하나님의 뜻을 토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과거를 해석하고요. 이 과정에서 발견되는 것이 인류의 타락과 회개의 필요가 발견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미래를 믿음과 소망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차별 없이 부어줄 것이다.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밝혀진 뜻을 가지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젠더 이슈로 돌아가 볼게요. 현대 젠더에 대한 논의는 남성 중심의 왜곡된 죄의 결과로 인한 여성의 피해가 있죠. 여성의 차별이 있죠.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차별을 극복하자는 동등함을 목표로 지금 문제 해결을 방향을 잡고 있다. 질문하고 싶어요. 오케이, 평등. 그러면 어떠한 모습, 어떠한 남녀 관계를 최종적으로 이 사회는 방향 짓고 있는가? 반대로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는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남녀 관계는 어떠합니까? 부부가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주 고리타분한 옛날 보수적인 이야기입니까? 단순히 1차적인 부부 관계만을 말하는 것인가요? 가정에 한정되는 이야기인가요? 복음이라는 것은 남녀의 문제, 모든 음란과 정욕을 뛰어넘어 서로의 다른 모습이 일치가 되는 다양성과 일치성이 조화를 이루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비밀을 숨겨두신 놀라운 관계가 부부 관계인데 남녀가 한 몸이 된다. 이 놀라운 관계를 통해서 이 왜곡되고 타락한 사회는 무엇을 바라보도록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회에서 젠더 이슈를 다루는, 하나님을 떠나서 사회에서 세큘러하게 젠더 이슈를 다루는 방식은 이런 거예요. 한쪽은 좀 낮추고 한쪽은 좀 높이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이분하지 않을까? 교회에서도요? 교회에서도 어떤 남녀 문제가 여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될 때, 아, 여성 직분, 여성 안수에 대한 문제가, 물론 이 논의는 분명히 우리 시대에 고민하게 만드는 이슈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분하게 만든다, 그것이 모든 것을 일치하게 만들고 일시에 해결될 궁극적인 해결책일까요?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별의 문제를 하나도 건드리지 않아요. 여성이 더 어떻다, 남성이 더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주 안에서 하나의 그리스도인으로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별의 문제에 자유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모든 성별을 뛰어넘고 그것을 다 덮고도 남습니다. 남성이 더 잘하는 일이 있고 여성이 더 잘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개성 있게 독특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복음은 모든 상황을 뛰어넘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성들, 여성분들, 여러분의 것을 하십시오. 주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여러분의 것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사랑을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수고를 하여 주십시오. 교회의 여성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성들이여, 여러분의 사명이 있습니다. 영원까지 지워지지 않을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의한 남성의 창조 목적, 여성의 창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 그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래요. 젠더 이슈에 대해서 제가 모든 상황에 다 수동적으로 그냥 있는 대로 살아라, 참고 견디라 이런 말 아닙니다. 복음에 거치는 게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예스를 하더라도 어떤 것보다도 복음보다, 하나님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사랑에는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용기가 없으면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눈으로 우리가 주변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어떤 문제, 이 여성이라든지 젠더나 이런 이슈나 어떤 사회적인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짓눌려서 우리가 한숨 쉬고 우리가 탄탄하기보다는 내가 능력의 복음으로 내가 서 있으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반드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으로 로마를 공격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 그 안에서 사랑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말 한마디를 했을 뿐인데 로마 제국은 복음 앞에 무너지는 결과를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죠. 객관적으로는 나는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를 덮고도 남고 그 복음은 서로서로를 향해 흘러가게 되어 있다. 남녀 관계에 있어서 서로서로가 자기 것을 의기적으로 주장할 때그 부부가 한 몸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부부는 서로서로를 향하게 지어져 있죠. 교회는 슈퍼맨들이 세워가는 곳이 아닙니다. 아주 유명하고도 아주 유능한 목사를 세운다고 해서 그 교회가 교회다움으로 서는 것이 아니죠. 교회는 슈퍼맨들이 세워가는 곳이 아니라서 로마 카톨릭은 이런 점에서 교회론적으로 맹점이 있습니다. 어떤 위계질서 가운데 기둥들이, 사도들의 기둥 가운데 서는 그 교회는 분명히 맹점이 있습니다. 도리어 교회는 연약한 지체들이 서로의 서로의 연약함을 복음으로 채워주는, 그런데 그 강도가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난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죠. 비유를 들자면 벌집 같은, 개미집 같은, 개미집 하니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카타콤. 로마의 가혹한 박해에도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 카타콤에서 서로서로가 믿음으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수고했을 그 사랑과 수고는 우리가 감히 계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사랑과 섬김, 수고를 여러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교회적으로 제가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서 부탁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푸시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여러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을 부탁한다. 이것이 복음서, 이 로마서가 말하는 복음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서로서로 사랑을 부탁한다. 그리고 그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전달해준 많은 이들의 이름이 여기 새겨져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복음적인 즐거움은 이 이름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것이 가장 즐거우십니까? 제가 점점 연수가 나아가면서 가장 나에게 있는 조이, 가장 깊은 그 즐거움은 이 생명의 이름들이 늘어나는 것, 나와 함께 생명으로 소통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것. 이전에는 나 하나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는데, 나 하나도 죄에 빠져서 허덕였었는데, 나와 함께 그리고 여전히 연약해 보이지만 복음이 나를 붙들어 서로서로가 생명의 이름들이 내 안에 많아지는 것. 한 사람은 연약하지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촛불 하나는 바람에도 꺼지지만 산불은 모든 것을 태우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강제로 변화시키는 사명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자리에 같이 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이를 악물고 사랑을 끝까지 지켜내야 하는 아주 구체적인 명령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서서 그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던 것이 여러분 감사하다면 여러분 사랑으로 수고로 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자의 마땅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로마서를 마칩니다. 박수라도 쳐야 될 것 같아요. 칠한 얘기는 아니었는데 하나님께 영광이죠. 로마서는 마치지만 여러분 복음의 삶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작에 기쁨으로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